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을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처음 성경을 읽으면 둘 중에 한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황당무계한 소리라고 하며 어이없어 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라고 하며 강한 호기심을 보이든지 성경을 슬며시 옆으로 밀어놓든지 아니면 성경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리둥절해하거나 실망하든지 아니면은 참 진리를 만났는지 모른다는 기쁨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처음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서 이 두 가지 반응을 모두 보았습니다. 물론 10명 가운데 9명은 아니 100명 가운데 99명은 첫 번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한두 명 보았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그대로 빨려 들어가서 신약 전체를 통독하고 곧 주말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매일 오전에 있는 기도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랬지만은 저 이외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말씀을 배웠던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하여 성경을 자세히 상고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실제로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지 탐구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1년 동안 방문 교수로 온 분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쓴 책에 심취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복되게 할 그러한 진리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자신의 많은 학문에서 오는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지하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 평생 탐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러한 노력을 해본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을 봅니다. 진리를 찾아서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신약만이라도, 복음서만이라도 자세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진지하게 읽어봤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았을 텐데 그러한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성경을 모두 믿으신다면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믿겠다고 작정하니까 믿어졌습니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질문을 피하고 매일매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이 중요하냐? 읽어야 되는데 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찬양한다 그러고 전한다 그러고 섬긴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아들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15절에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고 말합니다. 1장 5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성경을 배운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너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가 이 성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디모데가 평생 기억해야 하는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진리는 기독교의 모든 다른 진리보다 제일 중요한 최우선적으로 믿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모든 진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인간, 성령에 관한 진리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조직신학 책들을 보면 한결같이 제일 먼저 성경에 관한 교리를 다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순서로 다룹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이 중생한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자 최후 보루입니다. 오늘 주님은 신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이나 쓴 가장 큰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많은 영어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의역하는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어 표현은 이거보다 훨씬 강하고 생생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원어 표현을 직역하면 우리 주보의 제목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의 제목 영어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ESV 성경은 breathed out by God라고 번역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내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표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밝히는데 이는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성경 말씀은 인간의 뜻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말 번역은 원어의 의미를 충실하게 번역하지 못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해당하는 원어를 정확하게 직역하면 성령의 들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Carried along by the Spirit입니다. 우리 세속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마치 신에 들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의 들림을 받아서 자신의 원과 뜻에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말 모두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를 결론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한 반면에 베드로는 그 과정에 인간 에이전트가 사용됐다는 것을 밝힌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인가?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이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대단히 실망하실 답이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의 후렵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후렴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써있네라고 얘기합니다.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경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수없이 주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 39권의 거의 모든 저자들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다고 주장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1장 3절서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세가 쓴 출애굽기를 보면 3장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하고 시작한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모세가 쓴 나머지 모세오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선지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 첫 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이 짧은 첫 장에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런 말씀으로 부족해서 나중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말씀을 붙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말이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아무리 속도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장합니다. 물론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미가,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등 거의 모든 선지자의 저자들도 책을 시작하면서 중간에 끝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개 아들 누구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사용하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제가 어제 성경 전체를 한번 다 들여다본 거예요. 정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존재하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수천 군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물론 역사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가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약 전체가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이하를 보면 나는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니라. 제자들도 자신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직접 간접으로 주장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신 것으로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노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기 때문이니라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장 초반부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내가 본 것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내가 본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성령의 감동에 있을 때 주님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기록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계속 자기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바울이 쓴 편지를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쓴 편지와 다른 성경을 동일하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사도들 모두의 말이 그 얘기는 신약 모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을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주 구주의 명령을 나는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말은 곧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 말이었고 성령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내리겠고 그리고 주님의 영생록에서 제외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인간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말씀합니다. 물론 구약에 관한 말씀입니다마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모두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어떤 근거로 믿는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곧 반박합니다. 그건 순환 논리가 아니냐고. 맞습니다. 순환 논리입니다. 그러나 순환 논리라고 다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논리를 펴건 그것보다 더 높은 궁극적인 권위가 있을 때 그것에 비추어서 그 논리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성경보다 더 높은 성경보다 더 궁극적인 권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에게 이성과 그 논리와 경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쓰신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을 판단하는 사람이지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증학자들이 하는 많은 수단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를 뒷받침하는 그 수많은 간접적인 논거들을 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수많은 성경 이외의 자료들을 사용해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내적으로 시종 일관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150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40여 명이 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3개 대륙 다른 곳에 있으면서 완전히 다른 문화, 다른 나이, 다른 배경 가운데서 썼는데도 성경은 어쩌면 그렇게 시종 일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모두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처럼 인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이 없다는 것을 역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수천만 명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처럼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없다는 것 다른 모든 경전들과 비교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뒤집어졌다는 것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궁극적인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그러한데 시간을 낭비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세상의 권위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많은 논거를 대지 않은 더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야 됩니다. 매일 썩어 없어질 것 찾아갖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학문을 쌓아서도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차 얘기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상식과 논리와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그러한 것들로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데네에서 설교했을 때 봤듯이 세상의 철학자들과 현자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조롱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체험했던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 어느 날 주님께서 제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에 한 말씀 한 말씀 보면서 와우, 와우 감탄하게 되는 겁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밑줄 쳐가면서 이런 진리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진리를 왜 깨닫지 못했겠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거를 깨닫기에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기에 만사 제껴놓고 세상의 모든 책들 제껴놓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혼자의 노력으로는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없기에 진리를 설파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누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지발로 찾아가서 부지런히 듣는 겁니다. 하나 갖고 모자라서 두 모임에 가고 둘 갖고 모자라서 매일 새벽 기도 가고 모자라서 제자 훈련에 가고 이거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서부터는 다른 책 보는데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 책 보는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성경을 안 보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수련회를 계속 매년 갔는데 처음 가서 장발장 영화를 보여줬어요. 뭐든지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 제일 처음 보여줬다는 얘기는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장발장 영화를 보여주었는가? 이 세상에 그 장발장 영화와 같이 그 위대한 빅토르 유고가 쓴 장발장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과 율법으로 사는 삶을 극명하게 대조시켜 놓은 그렇게도 잘 표현해 놓은 영화가 없기 때문이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에 대한 그 뛰어난 목사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은 로마서에 관한 카멘테리를 수없이 봤지만은 느끼지를 잘 못해요. 그러나 그걸 봤을 때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증거하듯이 바늘로 찔러도 잘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냉철한 사람이에요. 찬바람이 쌩쌩 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에 부딪혔을 때 펑펑 우는 겁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정말 은혜가 뭔지. 그런데 영화를 보여줬더니 감명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중직들을 다 맡은 분들한테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뭐 별로 느낀 게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영의 눈이 뜨이면서 참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천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자기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 이상으로 큰 축복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처럼 감명 깊은 일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겹고 피곤한 삶, 그것이 그 장발장 양화의 자베르 경감이라는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 이제는 그런 삶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죄인 가운데 괴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십자가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무지하게 어리석게 보이지 않고 또 유대인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걸림돌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을 가지고 보면 이건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방인 왕에게 줬던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가장 큰 조상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시대의 사기꾼을 이스라엘의 아비라고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살인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며느리와 동거해서 자녀를 낳은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사생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의 가장 큰 수제자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영생과 축복을 주는 진리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믿지 않고 속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 자답게 읽지 않는다면은 시편 119편 기자와 같이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 또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신비한 역사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정말 바란다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는 것 이외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어제와 그제 우리 마지막으로 구역에서 묵상했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쓰여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옆에 동행하고 계셨지만 보지 못했었는데 보게 되었고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신다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주님을 섬겨왔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벌거벗고 서서 단둘이 서서 주님 말씀을 묵상한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아니면 이것이야말로 진리 가운데 진리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성도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빌 수밖에 없는 자들이 쓴 책들은 수없이 많이 보지만은 산 자와 죽은 자를 모조리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쓰신 책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가고 어떻게 살면 지옥에 간다고 하시는지 자세하게 쓰신 책은 치도곤이 안 보기 때문입니다. 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내일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쓴 책은 수없이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개인의 삶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쓴 책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참 복된 삶을 사는지 행복한 삶을 사는지에 관해서 쓰신 책은 시도권이 안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습니다. 복음서만 가지고 긁적긁적 하다가 끝납니다. 정말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다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점진적으로 계시하신 것을 알기에 그 모든 책을 다 들여다봐야 온전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에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도 점진적으로 계시하신 것을 알기에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왜 중요한가? 오늘 왜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가?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성서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유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성서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성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 음성 듣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어린 나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손을 빌어서 그것도 대부분은 교육받지 못한 그러한 제자들의 손을 빌어서 평이하게 진리를 자세히 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묵상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저희가 해설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6절 후반부와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 인간을 직접 만드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기본적인 것들을 프로그램 해놓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의 비결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교훈과 책망을 받고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교훈과 책망, 이 교리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리와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파지티브하고 네가티브한 것을 둘 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교훈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책망도 받을 수 있다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똑바르게 살 수도 있고, 우리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삶을 사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17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유일한 진리가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믿게 되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의 열쇠들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믿게 되어서 다른 모든 책보다 성경을 우선적으로 읽게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이야기들을 판단합니다. 인간의 현자들 찾아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의논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후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마음 중심에서 믿음으로써 실제로 여기 16절, 17절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가족들이 믿지 않는 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소서.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아감으로써 앞으로 남은 생에는 주님의 진리로 허리띠를 잘 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진리, 길, 생명을 찾아감으로써 그러한 생명을 누리고 축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